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우리는 지금 사순시기를 지내며 단식이라는 주제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단식을 많이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단식을 안 합니까? 이 질문 안에는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단식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얼마나 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이런 의무감과 형식에 대한 고민이죠. 사실 이런 단식의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다이어트할 때 식단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목표가 그저 살을 빼는 것이냐, 단식을 잘해서 정신을 맑게 하여 기도를 잘하게 하는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은 명상과 다를 게 없죠. 명상은 악인들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단식의 기술이 아니라 단식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겠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곧 하느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가장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단식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고통이나 억압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의 기쁨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때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지하지만 영성적인 의미로는 우리 삶에서 주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순간들 혹은 내 죄와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시간을 뜻합니다. 바로 이때 단식이 시작되는 것이죠. 단식의 근본적인 동기는 규정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향한 그리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식은 그저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는 우리 영혼의 결핍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굶주림을 해소하고자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참된 단식입니다.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조차 잊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폭식을 하기도 하죠.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결핍, 즉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기에 생겨나는 행동인데요. 바로 그 허기를 세상의 어떤 것들로 채우려 할 때 인간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인의 참된 단식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고백이며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차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을 때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비우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단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한 끼를 굶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단식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비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말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말, 불평의 말을 줄이고 그 침묵의 자리에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채워야 합니다. 둘째로 시선의 단식이 필요합니다. 온종일 우리 눈을 사로잡는 스마트폰, SNS, 인터넷의 화려한 영상들을 잠시 끊어내고 그 시간에 고요히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복음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로 감정의 단식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분노, 시기, 인정욕구를 잠시 멈추고 하느님의 자비와 평화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상담가로서 저의 많은 분들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에 쇼핑이나 폭식, 중독적인 어떤 취미에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는 영혼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죠. 오히려 신랑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배불리실 수 있습니다. 단식은 내 영혼이 정말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사순식에 우리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채우려 하십니까? 올해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겠다는 부정적인 결심에만 머물지 마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내가 무엇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기쁘게 향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에서 딱 한 가지만 정해봅시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을 주님 말씀 묵상으로 채워보는 거죠. 그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주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깨어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다시금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내가 비워할 마음의 자리는 어디인지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주님은 그 빈자리에 당신의 크신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조용관 신부입니다. 성서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책으로서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의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성서가 쓰여진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한데 모아놓은 전집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로 나뉩니다. 성서는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 1000년 이상에 걸쳐 쓰여졌습니다. 성서는 비록 인간의 손으로 쓰여진 책이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의 지성과 의지를 움직이시어 당신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쓰게 하신 거룩한 책입니다. 성서 저자들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을 이용하여 인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목소리에서 펴낸 이 솔로몬의 엄마 그러지 말고 가운데 갈피. 며칠 전 받은 선물 포장을 벗기다 빵봉지 매듭에 있을 법한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책상에 두기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필통에 넣어두자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막연히 별다른 생각 없이 철끈을 탁자에 올려두었다. 그 탁자는 소파 옆에 있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 나는 일어나 아무 생각 없이 철끈으로 책에 갈피를 꽂아둔 채 화장실을 다녀왔다. 얼른 책을 다시 펼쳐 읽으려던 찰나 글은 눈에 더 들어오지 않고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기 전 임시로 만들어둔 갈고리 모양의 갈피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철끈으로 된 갈피야 내 마음에 따라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외부의 물리적 힘이 없이는 언제나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 기분. 언제든 필요하면 나는 변하지 않고 이곳에 있을게요 하고 말하는 사람처럼 든든하게 갈피가 꽂혀있다. 나는 철근을 보며 사람들에게 내가 금방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필요해서 나를 찾는 날이면 머리를 싸맬 이유도 없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밤 떠오른 날을 금방이고 찾아 몇 번이고 더 곱씹었으면 했다. 책장에 꽂아준 책처럼 언제든 나를 찾아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는 일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떠나야 할 이 세상에서 어느 때고 찾아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를 것이다. 잘 살아온 인생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안온해지는 마음. 그렇게 한 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잘 프랑크 작곡에 예상되는 곡입니다. 생민의 양식 파니 산젤리쿠스입니다. 신영욱의 목소리입니다. 파니 산젤리쿠스 생명의 양식 세자르 프랑크 작곡 작곡의 곡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신영옥이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제 가브리엘 폴의 작곡의 레퀴엠이 있는 곡이죠. 비의 예수, 자비하신 예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픽.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사순절을 앞둔 제2수요일인 18일 예배 강론에서 오늘날 세계의 온갖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재만 남은 국제법과 정의에 대해 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레오 교황은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년에 모든 성도에게 전달했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이날 전했습니다. 제2수요일은 사순절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자기 부정과 참회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며 금식과 묵념의 기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40일 동안 연장되어 성금요일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레오 교황은 이날 죄에 대한 묵상을 제의하면서 기독교인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그동안 전쟁으로 불탄 모든 세상의 무게, 파괴된 모든 도시들의 무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교황은 이것은 국제법과 전 세계 사람들의 정의의 죄, 세계의 환경 시스템과 민족 간 융합의 죄, 비판적 사고와 고대 선조의 지혜의 죄, 모든 생명과 만물의 내부에 깃든 성스러움에 대한 깨달음의 죄이기도 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레오 교황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법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지도자를 제거한 공격 작전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황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바티칸 국무장관 피엘로 파룰린 추기경은 이를 발표하면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가자 휴전과 가자 재건 사이에 개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 기관은 유엔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정부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조롱으로 대응했고 윈스턴 피터슨은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어를 테레오 마오리와 뉴질랜드 수어와 함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두 쪽 분량의 이 법안은 영어가 오랫동안 사실상의 공식 언어였지만 이를 명시한 법률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 명의로 제출됐으나 그는 이를 적극적으로 치켜세우는 데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는 연정 협약에 포함된 사안이며 우리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연정에 포함된 만큼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1차 독회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목요일 연설은 윈스턴 피터스가 주도했습니다. 피터슨은 캐나다, 아일랜드, 웨일스 등 다른 관할 지역들도 자체적인 영어 관련 입법을 두고 있다며 이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슨은 최근 몇 년 사이 영어 대신 테레오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오해와 혼란을 조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의원 키에런 맥커널티는 국회의장의 판정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하는 긴장된 회의 도중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질의 시간은 제리 브라운리 의장이 전날 윈스턴 피터슨 뉴질랜드 제1당 대표가 녹색당 의원 티아나우 투이오노에게 한 발언을 간접적으로 질책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다만 그는 공식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내 긴장은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맥커널티가 의장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퇴장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날 피터슨은 녹색당 의원이 주 질문에서 국가를 아우테아로아로 지칭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왜 장관은 라로통과에서 온 사람이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하고 있느냐라고 발언을 시작했으나 본회의장의 소음으로 중단됐습니다. 노동당 예비 원내대표 키에런 맥커널티는 최소한 피터스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본회의장 밖에서 국회의장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페이웨이브 추가 요금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월까지 추가 요금을 폐지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추가 요금의 비용과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커머스 커미션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매년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에서 6,500만 달러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리테일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1에서 2.5%의 수수료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 추가 요금 금지 개정 법안은 현재 2차 독회를 앞둔 채 의사 일정표에 계류 중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제1당 대표는 목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럭슨 총리는 여전히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초안 결정 이후 한 광산업체가 타라나키 해저 채굴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녹색당 환경 담당 대변인 란판은 이 소식에 매우 기쁘다며 해당 업체가 상황을 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스테즈만 리소스의 이사회 의장 엘렌은 목요일 환경보호당국에 서한을 보내 TTR의 프로젝트 철회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달 초 패스트트랙 패널은 사우스 타라나키만에서 연간 5천만 톤의 해저 퇴적물을 30년간 채굴하려던 이 회사의 계획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에거스 의장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바나듐 자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패널은 마우이 돌고래, 코로라 리틀 펭귄, 페어리 프리온의 실질적인 피해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에거스는 신청 철회 결정은 초안 결정에 대한 실망과 그 평가 대부분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패널의 결정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부양 효과가 좌절됐다며 뉴질랜드 국민들도 실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렌제 뉴스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신경계 환자들이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남섬 출신 여성이 프랑스로 여행 중 관광객 신분으로 당일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로 돌아오자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최대 4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휴가 중 발작 증상을 보였고 프랑스에서 병원을 찾아 MRI와 CT 검사를 받으며 일시적 허혈 발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는 가정의사 GP에게 의뢰를 받아 사보험을 통해 민간 진료를 신청했을 때도 가장 빠른 예약이 4개월 뒤라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진료를 진행했고 11월에 전문의를 만나 간질로 진단되어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이후 발작이 멈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타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인구당 신경과 전문의 수가 다른 고소득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문의 수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진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오클랜드 주택 공급 계획에서 필수 주택 수를 200만에서 160만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발표하자 오클랜드 시 의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택 담당 장관이 이 같은 변경을 발표했지만 중앙 정부 승인을 받아야만 계획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자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우리 계획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며 정부의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노스쇼어 지역 의원 리처드 힐스도 중앙정부 승인 요구가 매우 이상하다라고 밝히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리처드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중간 단계에서 중앙정부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낯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알버트 에든 푸케타 파파 지역 의원 크리스틴 플래처는 정부의 요청이 공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운존이나 인텐시피케이션 주택 밀집 개발 위치를 정당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동네 주민은 대량 3층 주택 개발 논란이 일던 상황에서 목표수가 낮아진 것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며 중심지와 교통 허브 쪽에 집중되는 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는 곳곳에 구름이 끼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준 내용 신부입니다. 청년 체감 실업률이란 최근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생과 여러 이유로 구직을 쉬거나 포기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이 무려 120여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업준비생 청년 5명 중에 1명은 3년 이상 구직활동 중인 이른바 장기 취준생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출발선 자체가 다른 저학력, 저소득 청년들은 취업의 벽이 더욱더 높고 두껍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새벽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 더욱 힘들고 두렵게 느껴지는 취업계층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일하는 학교 이정현 이사장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첫 곡 듣겠습니다. 임영주가 부릅니다. 저 벽을 넘어서. 심각한 취업난 속에 수많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고 취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가정의 지원이란 뒷받침 없이 취업을 도전해야 하는 저학력,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준비 과정의 기회조차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처럼 남들보다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취업을 도전해야 하는 취약 계층 청년들을 돕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의 이정현 이사장님을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예, 일하는 학교에서 길을 찾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학교라고 하면 자칫 보게 되면 야학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일을 하는데 학교를 다닌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름이 일하는 학교인 건 저희가 청년들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일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함께 일을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함께 하면서 이제 자립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일하는 학교라고 예, 부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학교는 이제 이름이 학교여서 어떤 교육 일에, 일과 진로에 대한 교육적인 기능을 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관계망도 올해 그 자립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힘이 되는 그런 지지관계 관계망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청년들 위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좀 해소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또 위기 해소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제가 소개할 때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취약계층 뭐 사실 사회적으로 요새 많이 나오는 청년들 자체가 그 다른 세대에 비해서 되게 취약계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긴 또 특히 그 청년 세대들 중에 또 취약계층이라고 써 있는데 취약계층이면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청년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사실 저희는 취약계층이라고 말을 이제 잘 쓰진 않지만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좀 위기 청년, 위기 환경 청년이라고 예, 주로 하고 있고요. 이 청년들 안에 이제 자립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가족 관계가 없거나 가족 관계가 취약한 청년들 그리고 이제 학교, 학업을 중단했거나 이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그런 청년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립운둔 상태의 청년들 이런 청년들이 각자 뭐 학교, 가족관계, 또 집, 어떤 그 배움의 기회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기부터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 이후에 성인기에 어떤 성장과 자립을 어렵게 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주로 주목하고 만나는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제도적 용어로는 자립준비 청년, 가정박 청년, 고립운둔 청년, 또 더 나아가면 학교박 청소년 네, 이런 청년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만나려고 하는 청년들입니다.
사실 뭐 저학력이라고 하면 요새 이제 의무교육이라는 표현을 써서 일단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저학력이라면 그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도 안 나온 친구들을
사실 요새는 이제 고등학교도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죠. 의무화가 되어는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에 많은 지금도 한 1, 2% 정도는 학업 중단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뭐 그건 중학교 과정에서 그러기도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러기도 하고요. 예, 뭐 이유는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뭐 어떤 학교에서의 부적응이나 뭐 그렇죠. 학교 폭력 따돌림의 문제도 있고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면 좀 자연스럽게 학교를 안 나가게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치약이란 말 표현 굳이 쓴다고 한다면 그 계층들이 흔히 이 말 표현이 어떻죠? 뒷배가 없는 친구들.
네네. 그렇죠.
왜냐면 부모님이란 존재 자체가 물론 이제 부모님이 있어도 있으나 없으나 그만이라는 가정도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뒷배가 있으면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계속 든든한 그 무언가 있는데 그러면 일하는 학교에서는 그런 친구들한테 약간 뒷배가 되어주는?
예. 뒷배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적었지만 저희 이제 기대런덕이라는
기대런덕을
쓰고 있는데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사실 막상 이제 뭐 보면 2013년도부터 일을 하셨잖아요. 네. 벌써 이제 10년째 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 좀 10년이 지난 후에 청년들이 어떻게 변한 것 같습니까?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변했냐?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그 청년의 2013년도에 그 청년들과 네. 지금 한 10년 뒤에 지금 청년들을 딱 비교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달라진 거는 이제 저희가 준비하던 2012년이었으니까요. 거의 이제 한 14년 정도 됐는데 그때는 일단 청년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거나 청년을 어떤 제도적, 사회적 지원의 대상으로 거의 보지 않던
그렇죠.
시대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너의 문제다라는 네, 시대였는데 그렇죠. 지금 조금 요새 들어와서 요새라는 표현으로도 한 2, 3년 전서부터는 네, 네. 좀 청년들이 참 기회가 없는 존재로 전체로 좀 보는 면이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 과거에는 아예 청년에 대한 지원 이란 어떤 필요성 또 취약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분야에서 그런 부분이 강조되고 법제화도 많이 돼서 이제 뭐 고립운둔 청년 뭐 자립운둔 청년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는 면도 많이 생겼고 또 꼭 그렇게 제도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뭐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서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포지션에 있다는 인식들도 많이 하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쯤 되면 뭐 제일 많이 갔던 데가 노량진이잖아요. 뭐
고시
좀 네. 근데 요새 옛날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 노량진에서 많이 듣거든요. 옛날에는 막 전부 다 막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뭐가 되려고 했는데 요새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조금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도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말씀드린 고립 청년이나 그 취약 청년들은 그때도 존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조금 제도적으로나 그런 면이 조금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어떤 제도들이 분명히 생겨났고 그래서 어떤 때보다 나아진 건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일단 청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지원의 필요성이나 청년들도 기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지원이 생겼는데 그 이제 청년 안에 격차가 또 많은 격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많이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고 또 잘 연구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도 자신이 힘든 건 알지만 이 청년 안에 또 얼마나 더 자신과 다른 삶의 환경을 가진 청년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청년들 안에도 비진학 청년이 아주 많고요. 네, 비진학 청년들도 많이 있고 또 가족이나 가족이 없거나 어떤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뭐 가정박 주거 위기 청년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굉장히 위태로운 환경의 청년들에 대한 문제까지는 아직 이제 충분히 다뤄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회에서 뭐 최근이긴 하죠. 그러니까 자립 청년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뭐 거기서 또 이제 그 안에 또 얘기 또 들어보니까 이제 사기도 당하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연계가 되긴 하는데. 아하. 아까는 뭐, 지금 얘기하시면서 얼추 나오긴 했는데, 준비한 건 2012년도서부터 네. 준비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이란 학교를 시작한 건 2013년이고 이제 그 전에는 7년 동안 이제 그런 학교밖 청소년 대한 학교의 교사로 7년간 일을 했고요. 사실 그 대안학교 교사 일을 또 하게 된 거는 이제 대학생 때 그 야학교사 활동을 하면서 야학교사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하는 청년 청소년을 이제 그때 처음 봤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안학교에 가서 7년간 일을 하면서 이런 10대 그 어떤 가족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서 사실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10대를 어렵게 잘 보낼 수 있게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또 청소년기를 잘 그래도 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공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 결국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많은 제자들이 성인이 됐고 사회로 나가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자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 잘 된 경우가 많지 않았고 많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하기도 어렵고 또 일을 지속하기 어렵고 간혹 대학을 가도 적응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청소년기를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서 잘 보내도 결국 성인기에 사회인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면 이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일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러다가 실제로 너무 힘들고 안 좋게 되는 제자들도 많아서 이제 그때 함께 하던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이걸 보고 있기도 되게 힘들고 네, 우리 이렇게 뭔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일한 학교라는 청년 학교를 만들자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대안학교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한 거고 이번에 이제 청년들을 한 거고 그들한테는 언제까지 이런 이렇게 서포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에 첫 해 둘째 시작할 때는 조금 그렇게 길게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제 한 성인기가 된 친구들을 좀 기업을 연결해서 뭐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서 뭐 한 1년 길면 2년 정도를 이제 그 직업 과정에 적응하게 하면 잘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한 1, 2년 처음에 했는데 일정한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다시 불안정한 뭐 알바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아예 그걸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결국 이 한 명 한 명이 잘 자립하는 게 목표니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후속 과정을 계속 시도를 하면서 결국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위험한 이제 상황에 빠지지 않고 또 자신의 직업을 잘 지속하는 단계까지는 가야 된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그래서 한 7년 성인기가 된 이후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뭐 이제 처음에는 긴밀한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는 조금 거리를 두고 하더라도 한 그 정도의 시간은 지원했을 때 이제 그런 자립이 달성되고 안착된다 이렇게 좀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던냐면은 어르신들 분 중에는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좋아져야 약간 푸념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 얘는 평생입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못하러 도와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까지는 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면 아 변하긴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 핵심을 좀 알고 있으면 그것이 그냥 애들을 그냥 내모는 것이 아니라 진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자립 청년 관련된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보면은 이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요 정도면 돼라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그 정책을 내놓고 정작 그들을 만나진 않았어.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냥 야, 요 정도면 됐지라고 딱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막상 진짜 필요한 애들은 그거는 이제 출발점인데 거기서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애는 딱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없으니까 뭔가 이게 조금 뭔가 디딤돌이나 뭔가 좀 있으면 또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없으니 갑자기 다시 또 주저앉는. 그러니까 사회가 이 정도까지 딱 결정해놓고 이 아이면 야 우리 지원해줄게라고 이 말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뻥튀기를 해놓고선 막상 이제 정신 차려 좀 해볼까 하는데 막상 아무것도 없어서 아유 내가 스스로 또 지치게 만드는. 사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완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사회에서 아까 뭐 최근에 지원 제도가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런 지원 제도들이 일단 기간이 너무 짧고요. 그리고 뭐랄까 서비스적이고 사무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정말 인간적 관계를 맺고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좀 절박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는 접근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어떤
약간 뭐 프로세스 자기들이 정했던 기간 요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그들하고 관계 없는
네 뭐 기간 정해놓고 요거 몇 가지를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요런 건데 사실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쩌고 사회가 책임을 지고 돕는다고 하면 본인의 이제 노력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기존에 또 문제는 기간이 짧은 것도 있는데 이제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을 좀 봐주지 않아요. 사람이 보통 이제 잘 안정된 데서 살아온 사람도 뭔가 할 때는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 청년들 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의 어떤 포기나 실패 과정을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이제 함께 해주면 그 친구 결국은 일어나서 하는 것을 저희가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그 장기적이고 좀 한 명에 맞는 도움이 있으면 일어서는 때가 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GOD가 부릅니다. 길. 생명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고립 위기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일하는 학교의 이정현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한 13년 됐습니다. 일하는 학교가. 한 몇 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지나갔습니까?
저희가 올해까지 했을 때 프로그램 참여한 실인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총 520명이었더라고요. 520명이고 그중에 중복 인원 이제 한 번 왔다가 또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까지 계산해봤을 때 400명 정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도 솔직히 말해서 드랍하는 친구들도 있죠.
뭐 등록하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아 등록하고 안 오는.
네,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오다가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있죠.
그러면 온전하게 그 과정을 끝낸 친구들은 한 몇 명 정도입니까?
프로그램별로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취직까지 한
취업까지 한 경우요. 저희가 재작년에 통계를 냈을 때는 일단 그 일을 시작해서 3개월 이상 지속한 비율이 이제 65% 정도.
그래도 뭐
됐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이제 3년 내에
그렇죠.
이제 일을 지속하는 경우가 65% 정도 됐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하다 보면 적응하기 힘들어서 이후에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걸 찾는 과정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구직도 하고 또 자기 개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스스로 해나간 힘이 생기는 것까지를 봤을 때는 28% 정도?
아, 그렇게 네. 이렇게 사실 뭐 지금 현재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취업 학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특성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뭐 고립이나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친구들한테 그런 거에 동기부여서부터 해야 되니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보면 좀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다른가요?
이제 기존의 청년들의 뭐 자립을 돕는 제도나 프로그램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뭐 직업 훈련 과정,
그렇죠.
또 뭐 취업 알선, 뭐 고용지원센터 뭐 이런 곳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취업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청년 지원센터가 있어서 뭐 어떤 문화활동이나 뭐 단기적인 뭐 진로 컨설팅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뭐랄까요. 이제 하나의 그 분화된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결국 이것들은 그냥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이고 청년들이 최종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그 틈틈이를 다 메우는 그런 지원이 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직업훈련 과정이라고 하면 직업훈련 과정에 일단 스스로 들어와서 그 수업을 스스로 잘 이제 참여하고 또 거기서 내준 과제도 잘 수행해서 이후에 취업 준비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고 또 그런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그걸 해낼 수 있지만 저희가 만나는 고립 청년, 위기 청년, 뭐 가정박 청년들은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위태롭거나 이미 많이 실패 경험이 많아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참여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는 싫으니까 참여도 두려워하고 참여를 해도 계속 그만두려고 해요. 아, 더 못할 것 같고 나만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그런 과정까지 함께 이제 북돋워 주고 또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프로그램에서는 그 하나의 과정에 잘 들어와서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돕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뭔가를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일상을 회복하고 진로를 찾고 또 취업하고 적응하는 이 오랜 과정을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함께 해나간다는
분석이 그러면 갑자기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일반적인 취업은 내가 이제 아 그래 너 이쪽에 관심이 있어 그럼 그걸 등록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자기가 등록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가 일상 회복 과정이고 2단계는 진로 탐색 과정이고 이제 3단계가 취업과 자립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취업과 자립 과정으로 바로 신청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해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취업하러 왔다고 하고 싶다고 왔지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전혀
일단은 근데 여기 궁금한 게 여기에 자기가 스스로 오는 친구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누구한테 뭐 끌려왔다는 걸게 애들 막 이렇게 오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대체로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도
네, 네 다만 이제 그 일상 회복 과정, 그 일당 일상 회복 과정 고립 은둔 청년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가족이나 누구의 권유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제 올 때 다 한 번씩 전화나 대면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건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니까 권유나 추천 정도까지는 하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겉으로 보는 의지와 그렇죠. 내적인 또 의지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내적으로는 열망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이제 그게 자신이 없고 실패한 경험이 많으니까 그것을 겉으로 이제 표현을 못 하고 못 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표현할 뿐이지 대다수의 청년은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잘릴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이별 통보하는 거지. 난 이별 당하지 않았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럼 원래 안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는 그냥 그거 관심 없는 것처럼 하지만 네. 이 마음속의 열망은 네. 정말 잘 살고 싶었고 네. 내가 그걸 하고 싶었고 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또 아웃되는 것보다. 네. 내가 너를 아웃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먼저 네. 대하는 것이군요. 그럼 만일 1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일상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상회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먼저 하나요?
일상회복에는 일단 하루하루 시간을 조금 의미있게 다른 말로는 뭔가 재미있게 보내는 것과 관계를 다시 이제 주변과 관계를 맺어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고립운동이 오래되면 고시원에 있거나 1인 가구인 청년들은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거나 낮과 밤이 완전 뒤바뀌어서 어느 날인지도 모르게 되고 밖에도 거의 안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일상 회복에서는 뭐 각자의 처음에 작은 생활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온라인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기 미션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각자 다른데 뭐 밥을 차려 먹거나 아니면 뭐 10분간 뭐 이제 이런 그 뭐죠? 홈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이런 작은 목표를 정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삶의 여러 가지 활동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 과정을 두 달간 한 다음에는 이제 만나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뭘 배우러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가는 활동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일상회복이라는 게 나에게 내 안에 나에게 힘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군요.
힘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될 것도 같고요. 이거는 처음에 이제 어떤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 얘기한 거였거든요. 나에게는 하루가 없어요.
그렇지.
네, 하루가 없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돼서 끝난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고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도 없고 내일이라는 개념도 없는데 이제 하루가 생기고 그리고 내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작은 뭐 밥을 먹고 씻고 몸을 움직이고 이런 작은 활동들부터 다시 채워나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길 찾기.
네, 이제 진로 찾기.
진로 찾기랑. 사실 근데 이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은 지금 일상 회복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이 되면 자기 길 모르는 친구들이 좀 요새는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이게 길 찾기는 어떻게 합니까?
길 찾기 과정에서는 물론 거기서도 관계와 정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좀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하는 건 직접 배우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직업 훈련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소 3, 4개월에서 길면 1년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청년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정 기간의 프로그램을 배우러 갈 만한 어떤 동기나 어떤 그 자기 효능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도 자신도 없고 오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많아서 처음에는 이제 단기 과정으로 여러 가지를 배워보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디자인이나 뭐 코딩을 배우러 장기 과정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몇 회차로 정해서 다양한 걸 배워봐요. 이걸 같이 배워보면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을 연결해서 단기 뭐 인턴십 이런 것들을 또 해봐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거를 재밌어하네. 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네. 좀 자신감이 생기네라는 경험을 성취 경험을 먼저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그런 심화된 교육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제 초기 단계의 경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받았던 프로그램 보면 꽃길이라고 했는데 그건 뭔가요?
그 진로 탐색을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걸 할 수도 있구나라는 진로에 대한 어떤 전망이 좀 생긴 다음에는 이제 취업과 자립 준비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전문적인 직업 훈련 과정을 이수를 해보고 뭐 진학을 하기도 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앞에는 뭔가 자기를 탐색하고 그리고 뭔가 회복하고 이런 게 많았다면 이제 3단계에서는 결과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회로 실제로 나가고 자기만의 어떤 기술이나 역량을 개발하는데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작은 거지만 성취감.
네. 그렇죠. 성취감이고 실제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기술이나 무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내가 뭐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무기?
네네.
내가 무기를 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그 기간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지금 아까는 그 누적으로 따지면 5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한 얼마나 걸리나요?
그 3단계를 이수할 때까지.
네, 3단계. 이게 또 단계를 이수한다고 하니까 되게 특이한 표현이긴 한데 하여튼
빠르면 이제 한 3년 정도 만나고
빠르면 3년.
네, 이제 빠르면 이제 아, 물론, 이제, 간혹 2년 정도도 있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놀란 거는 빠르면 3년이라는 얘기가. 아니, 그 빠르면 3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길면 얼마나 옵니까?
빠르면 3년에서 보통 5, 6년 정도는 걸리고.
5, 6년? 이제
좀 길면 7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죠. 7년 이상 걸리고. 정말 길면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지금 13년 됐는데, 13년째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매일매일 오는 학교 이런 형태는 아니니까요. 조금 다르지만 일을 하러 갔다가 좀 다시 고립이 됐다가 또 다시 좀 일을 했다가 고립이 됐다가 이런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10년 넘게 많은 청년들이 좀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5에서 6년이 평균적으로 라고 했을 때 1, 2, 3단계에서 어느 단계가 제일 길게 걸리나요? 그러면
저희가 1단계를 그 도입한 지는 3년밖에 안 돼서.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정확히 하긴 어렵지만, 보통 이제 처음에는 와서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힘든 단계에서 한 1, 2년 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간 진로 탐색 과정에서 사실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거기가 이제 뭔가 밖에 나와서 안정감을 갖는 정도는 조금 하면 되는데 이제 나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또 실패해서 다시 또 재탐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목표 의식을 갖는 데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실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진로 탐색할 때 얘네들대로 키즈니아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했는데 그럼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 지원 같은 게 있을까?
그 외부의 지원 말씀이신 거예요?
뭐 지원. 예.
외부의 지원은 저희가 2023년까지는 이제 지자체 성남시에서 예산 지원을 좀 받아서 운영에 좀 도움이 됐고요. 이제 2024년부터는 그 예산이 폐지가 되면서
아.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모집하는 후원자와 그리고 몇몇 이제 공익재단들이 있어요. 현재는 이제 뭐 아름다운 가게, 또 뭐 사랑의 열매 이런 곳들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 또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청년이 다 꿈을 가지고 있고 막 계속 뭔가 뭘 찾고 뭐 돈을 벌려고 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다는 걸 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쟤네들은 글러먹었어 라고 애당초에 딱 정해놓고 딱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도 꽤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본인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게 본인도 요새 이렇게 뭐 그런 시선들에서
아, 네, 그렇죠. 일단 본인들이 자책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제도의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못해서 뭐 너무 뭐랄까요 좀 게을러서 이걸 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청년들 중에 대다수 상당수는 좀 견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그런 청년들이 많거든요. 사실 가족이 어떤 가족의 도움 없이 아니 오히려 가족이 내 삶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환경에서 자기가 최소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일하는 학교 와서 뭔가를 계속 배우기에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저라면 보통의 사실 환경의 사람들은 그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사실 예, 지금까지 잘 견디면서 그래도 나빠지지 않고
그래도
어떤 건전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 자체가 저는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노력을 인정받아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도 스스로를 질책을 많이 하고 또 사회로부터도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자기는 마이너스 80에서 삶이 시작이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 학교 와서 이제 20 정도까지 왔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아, 플러스 20.
그래서 자기는 사실 100을 온 건데.
100점이 올 네,
사회는 한 20점짜리로 평가한다. 하지만 좀 억울하긴 한데, 자기는 자기를 이제 100점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얘기 너무 맞는 얘기더라고요. 친구는, 예, 그런, 그쵸. 사실 견뎌온 것만 해도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다 0에서 얘기해서 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요새 뭐 그 카툰처럼 나오는 것들 보게 되면 다들 청년인데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네. 있고 또 부모에 따라서 뭐 어떤 식으로도 다르고 사실 너무 우리는 그냥 잘된 사람을 되게 그 위시하는데 그 잘된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잘 가진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게 정말 뭘 줘야 될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건 솔직히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면 못해도 평균 5, 6년 걸린다. 그리고 지금 1단계도 지금 만든 지 3년밖에 안 됐다. 지금 아직까지 3년째 그 1단계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되게 장기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2013년 첫 해부터 이렇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한 1, 2년 정도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다가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하면 실제로 시간이 들이다 보니까 그 성장을 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자립한 청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앞부분을 좀 견디는 일정한 시기가 필요하구나. 그걸 하고 나면 스스로 이제 기반이 생겨서 해나가는 때가 오는데 거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제가 볼 때는 1단계가 제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단계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 1단계는 잘 벗어나는데 아. 이제 뭔가 그러니까 1단계는 저희가 하는 1단계는 특별히 뭘 요구하지 않거든요. 잘해내기를. 아.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오면 되고 편히 있거나 재밌게 놀면 되고 재밌어지면 되니까 오히려 그거는 아주 오래 안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어떤 리스크를 안아야 되죠. 실패 리스크를 그렇죠. 안아야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많이 사라져요.
근데 한번 모르게 그 만약 실패를 느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려면 또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 청년을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압박도 했다가
압박도 합니까?
압박을 일정하게 하죠.
어, 압박이 들어오면 아예 압박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야 된다. 뭐 만약에 취업이나 인턴십을 하면 가기 싫다고 하면 가게 만들고 또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뭐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뭐 학원을 가는데 자기가 너무 못해서 자기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럴 때도 계속 이제 하게 하는 걸 1차적으로 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면 이제 도저히 자기가 그 못하면 이제 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라지면 조금씩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고 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같이 밥도 먹고 뭐 만나서 뭐 집에도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청년이 근데 자신의 질질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힘을 내는 때가 와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저희가 만약에 사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안 오면 중단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면 이 청년이 돌아올 것이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 2000년 중간에 중단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다시 또 재시작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심이 좀 그러니까 이게 사무적 관심이 아니라 인간적 관심이 되게 필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이 말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물론 이제 관계를 잘 맺으셨으니까 되긴 하겠지만 제일 진이 빠지실 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뭐 좋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뭐 사실 그게 아닌 것도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진이 빠지는 거 일단 문제가 반복되는 거죠. 아. 네, 문제가 반복되고 그래도 문제가 반복돼도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뭔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 방법을 만들고 같이 노력을 해가고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돌아서는 거죠.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뭐 네, 이렇게 다시 끌고 왔는데.
네, 근데 같이 이혼하고 할 땐 정말 당장 정말 열심히 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금방 다시 원래 상태가 돼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무너지는 때인 거죠.
만일에 이거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뭐 원망 섞인 말로 막 말씀하시는 뭐 질타도 하고 하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그분들이 정말 그런 청년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해주면 제일 좋을까요?
그 뭐 말의 표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좀 가져야 할 태도가 그러니까 좀 믿음을 좀 가져야 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청년 청소년에게 불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을 사실 갖고 하는 거죠. 얘 이런 행동은 틀림없이 이런 마음일 거야. 뭐 이렇게 좀 선입견이나 그 단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 경험적으로는 청년이 나타내는 행동과 행동이나 말과 실제 그 본심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아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경우가 많다.
네, 그러니까 아까 시작부분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 아니면 포기 또 그런 좀 나태 보이는 그런 말과 행동의 이면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이제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고. 그래서 저희는 좀 믿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청년은 안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보고 나면 이제 자신의 어떤 내면 진심이 표출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네가 좀 더 힘을 낼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기다리는 편이에요.
옆에 있는 어르신이 속 터져 죽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긴 한데.
네, 그렇죠.
진짜 기다려주는 게, 그러니까 믿어준다는 게 기다려준다는 네. 의미군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많이 그때그때 힘든데, 이제 계속, 근데 아마 이런 학교 과정에서 이런 성공 경험이 없었다면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지만, 청년들 만나면서 청년들이 어느 일정 시간 이후에는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좀 기다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도 봤으니까.
네,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저러지만은 않아.
네, 진짜 몇 년 동안 하나도 안, 변화 없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그쪽, 아까 처음, 저희가 초반에 얘기하긴 했지만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뭐 정책을 하거나 하시는 사회에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일단 사회 중에는 뭐 공공기관이나 정부가 있잖아요.
있겠죠.
네. 뭔가 제도를 만드는 정치나
예.
그분들께는 이런 청년 혹은 복지 지원의 좀 틀이나 뼈대를 좀 바꾸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쨌든 저는 이제 좀 서비스화되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 게 복지나 지원이 뭔가 기간도 다 정해져 있고 또 달성해야 되는 어떤
목표도 있고
목표치 뭐 사업량 이런 게 또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 관계를 맺고 한 명 한 명의 문제를 천착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해져 있는 거 그냥 수행하고 어떤 성과나 변화는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많이 그 결과까지 함께 책임지려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위기 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른 복지와 좀 달라야 되는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과 좀 정말 인간적 관계를 맺고 또 오래 뭔가 동행하는 그런 관계 기반의 예, 공동체들을 통해서 좀 이루어지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말고 인간으로 좀 대하는 거.
그러니까 뭐 1년간 지원하고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취업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게 아니고 예, 뭐 몇 명 있으면 한 명 한 명하고 뭐 5년간 관계를 맺고 동행을 합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는 사실 제가 얼추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단기간 정형화된 지원을 하는 것보다 한 명 한 명에 집중된 했을 때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성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명과 동행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을 믿고 지원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좀 일반 시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청년들에 대해서 그 좀 진심을 좀 믿어주는 다 같은 사람인데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데 겁 두렵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이 있다는 거를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쟤는 맨날 저래 이게 아니라
그렇죠. 뭐 길에 침배 있는다고 문신을 하고 있다고 뭐 학교를 안 다녔다고 그 친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뭘 포기했거나 어떤 희망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 뭐 일하는 학교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십니까?
아, 일하는 학교 도움 주실 방법 많은데
많아요.
예, 그 일하는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2년 전까지는 좀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어느 근근히 운영을 할 정도는 되었는데 이제 최근 2년간은 그게 이제 중단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적으로 재정 자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어떤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고 후원자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정부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야당은 조롱으로 대응했고 윈스턴 피터슨은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사순절을 앞둔 제2 수요일인 18일 예배 강론에서 오늘날 세계의 온갖 전쟁과 내전으로 인해 재만 남은 국제법과 정의에 대해 개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자기 부정과 참회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며 금식과 묵념의 기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40일 동안 연장되어 성금요일과 그리스도의 부활인 날인 부활절로 이어집니다. 레오 교황은 죄에 대한 묵상을 제의하면서 기독교인이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그동안 전쟁으로 불탄 모든 세상의 무게, 파괴된 모든 도시들의 무게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교황은 이것은 국제법과 전 세계 사람들의 정의의 죄, 세계의 환경 시스템과 민족 간 융합의 죄, 비판적 사고와 고대 선조의 지혜의 죄, 모든 생명과 만물의 내부에 깃든 성스러움에 대한 깨달음의 제이기도 하다고 탄식했습니다. 레오 교황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법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지도자를 제거한 공격작전도 비판했습니다. 이번 주에 교황은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바티칸 국무장관 피엘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를 발표하면서 지금처럼 불안정한 가자 휴전과 가자 재건 사이에 개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국제적 기관은 유엔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어를 테레오 마오리와 뉴질랜드 수어와 함께 법적으로 공식 언어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는 사실상의 공식 언어로 사용돼 왔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한 법률은 없었습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 폴 골드스미스의 명의로 제출됐습니다. 골드스미스 장관은 해당 법안이 연정협약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지만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독회에서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이자 부총리인 윈스턴 피터스가 토론을 주도했습니다. 피터스 대표는 캐나다, 아일랜드, 웨일스 등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영어 관련 입법이 존재한다며 영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스는 최근 몇 년 사이 영어 대신 테레오가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오해와 혼란을 조장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언어의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해당 법안을 조롱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기업 파산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렌젯에 따르면 지난 12월 분기 기업 파산 건수는 전분기보다 31.5%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11% 증가했습니다. 지난 1년간 총 3,132개 기업이 문을 닫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회생 전문 회사인 브라이언 윌리엄스 BWA 인솔벤시의 브라이언 대표는 이번 파산 급증이 새로운 경제 충격 때문이라기보다 과거의 부채와 낮은 수익성 등 누적된 압박이 뒤늦게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회생이 어려운 말기적 재정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식료업과 소매업 등도 파산이 늘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뉴질랜드 경제 전반의 회복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유제품 협동조합 폰테라가 2025-2026 시즌 농가 원유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시즌 농가 수치 예상 가격의 중간값을 킬로그램당 9달러에서 9달러 50센트로 올리고 예상 범위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제품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테라는 또한 일부 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을 바탕으로 주주들에게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뉴질랜드 낙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페이웨이브 추가 요금을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사실상 멈춰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5월까지 추가 요금을 폐지해 뉴질랜드 국민들의 주머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이는 추가 요금의 비용과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커머스 커미션은 뉴질랜드 국민들이 매년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 중 4,500만에서 6,500만 달러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리테일 뉴질랜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1에서 2.5%의 수수료 차이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맹점 추가 요금 금지 개정 법안은 현재 2차 독회를 앞둔 채 의사 일정표에 계류 중입니다. 윈스턴 피터스 대표는 목요일 오후 기자들에게 진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가 해당 정책에 대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럭슨 총리는 여전히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초안 결정 이후 한 광산업체가 타라나키 해저 채굴에 대한 패스트트랙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타라나키 해저 채굴을 추진해온 광산업체 트랜스 태즈먼 리소스가 패스트트랙 승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트랜스 태즈먼 리소스의 이사회 의장 앨런 에거스는 환경보호청에 서한을 보내 프로젝트 철회 결정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독립 전문가 패널은 사우스 타라나키만에서 연간 5천만 톤의 해저 퇴적물을 30년간 채굴하려던 계획을 기각했습니다. 패널은 해당 사업이 마우이 돌고래와 코로라 리틀 펭귄 그리고 페어리 프리온 등 보호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색당 환경 담당 대변인 란팜 의원은 이번 철회를 환영하며 회사가 상황을 직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5월 에거스 의장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바나듐 자원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거스 의장은 이번 결정으로 상당한 경제적 기회가 좌절됐다고 밝히며 뉴질랜드 국민들도 실망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신경계 환자들이 신경과 전문의 진료를 받기까지 매우 긴 대기 시간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RNZ 보도에 따르면 남섬 출신 한 여성은 프랑스 여행 중 발작 증상을 보여 관광객 신분으로 병원을 찾았고 당일 신경과 전문의를 만나 MRI와 CT 검사를 받은 뒤 일시적 허혈 발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돌아온 뒤 발작이 계속되자 가정의 의뢰를 받아 민간 진료를 신청했지만 가장 빠른 전문의 예약이 4개월 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11월 간질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한 뒤 발작은 멈춘 상태입니다. 오타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뉴질랜드의 신경과 전문의는 공공과 민간을 합쳐 83명으로 인구 7만 4천 명당 1명꼴입니다. 이는 400명 이상 활동 중인 호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연구진은 전문의 부족이 알츠하이머와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진단과 치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의원 키에런 맥커널티가 국회의장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다 본회의장에서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질의 시간 초반 국회의장 제리 브라운리가 전날 뉴질랜드 퍼스트 대표 윈스턴 피터스의 발언을 간접적으로 질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다만 브라운리 의장은 공식적인 사과나 발언 철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피터스 대표는 녹색당 의원 티아나우 투이오노가 국가를 아우테아로아로 지칭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했고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은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당 예비 원내대표인 맥커널티 의원은 최소한 피터스 대표에게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맥커널티 의원이 국회의장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긴장이 고조됐고 결국 퇴장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오클랜드의 장기주택 공급 목표를 기존 200만 채에서 160만 채로 낮추는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이번 조정이 현실적인 수치 조정이라며 집값 안정과 젊은 세대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밀화된 주거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티 레일링크와 기차역, 도심 대중교통 거점 주변은 경제성과 수요 측면에서 주택 밀집 개발 확대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정된 계획안은 중앙정부, 즉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왜 시의 계획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스쇼어 지역구 시의원 리차드 힐스도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 요구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크리스틴 플래처 시의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공정하다며 어느 지역에서 개발을 완화하거나 확대할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획 일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내년 중반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노스랜드의 한 양치기 농부가 떠돌이 개들로 인해 가족이 키우던 양 250마리 이상이 죽었다며 사태가 멈추지 않으면 양 사육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카이오에서는 한 여성이 개무리에 물려 숨지는 사건도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파노스 케오 인근에서 4대째 농사를 짓고 있는 핀쿡 씨는 지난해 말부터 수백 마리의 양이 공격당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쯤 물어뜯긴 채 살아있지만 움직이지도 못하는 양들을 보는 건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삼촌 역시 들깨 문제로 이미 양사육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쿡 씨는 개를 직접 쏴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주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의회에 신고했지만 개의 거처와 공격 사실을 입증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파노스 구 의회는 법정에서 인정될 증거나 목격 진술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황가레이의 트레이시 클라크 씨도 핏불 공격을 가까스로 피한 뒤 1996년에 개정된 개 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핵 협상에 대해 좋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합의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타결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해 추가 군사 행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그는 아마도 합의를 하게 될 것이며 열흘 안에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핵 보유 시 중동 평화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 등 대규모 병력을 중동에 집결시킨 상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진이 발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 발발 이후 첫 16개월 동안의 실제 사망자 수는 기존 발표보다 훨씬 많은 7만 5천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학술지 란셋에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2025년 1월 5일까지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사망자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당시 가자지구 보건부가 발표한 4만 9천여 명보다 약 2만 5천 명 많은 수치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56%인 4만 2천여 명은 여성과 어린이,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영양실조와 치료를 받지 못한 질병 등 전쟁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도 8,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연구는 가자지구 인구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선정된 2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진은 가자지구 인구의 3~4%가 폭력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연구에서는 약 11만 6천 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최대 4만 6천 명이 재건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국 왕실의 앤드루 마운트베튼 윈저 전 왕자가 19일 현지 시간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템스밸리 경찰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의 사유지인 노폭 샌드링엄 영지 내 우드팜을 급습해 앤드류를 공무상 부정행위 혐의로 체포 구금했습니다. 경찰은 버크셔와 노폭 일대에 대한 수색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앤드루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차남이자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입니다. 그는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친분 및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왔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최근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추가 문건에는 앤드류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0년에서 2011년 정부 기밀 정보를 앱스타인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군주제 반대단체 리퍼블릭의 고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저녁 경찰은 성명을 통해 60대 남성을 수사 도중 석방했다고 밝혔으며 관련법에 따라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국 언론은 체포된 인물이 앤드류 왕자라고 보도했으며 그는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5% 가까이 급등, 이달 들어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 오른 5,677.25로 장을 종료했습니다. 지수는 135.08포인트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와 장중 사상 최고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0.6원 오른 1,445.5원을 나타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기관이 홀로 1조 6,381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9,180억 원과 8,60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5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4원 03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6원 7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아침에는 곳곳에 구름이 끼다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저녁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TWOA 비즈니스,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무료 초보자 롤러댄스 클래스 안내입니다. 2월 한 달 동안 매주 화요일 스케이트 네이션의 멋진 팀과 함께 무료 초급 롤러댄스 수업에 참여하세요. 재미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음악에 맞춰 간단한 발동작을 배우며 롤러댄스의 기초를 익히실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롤러스케이팅 기본기를 이미 익힌 16세 이상 스케이터에게 적합합니다. 스케이트는 직접 가져오셔야 합니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테아타투 커뮤니티 센터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아트 클래스 안내입니다. 어린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도하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기법을 소개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드립니다. 음료와 간식이 제공됩니다.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참여해야 하며 보호자 한 분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녀의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2월 28일 토요일 네이버후드 서포트 베뉴 867 뉴 노스로드 마운트 알버트에서 있습니다. 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그리고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 오클랜드에서 있습니다. 클로시의 클럽 코바늘 뜨기 클럽 안내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료 차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2월 19일, 3월 5일, 3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 코스트 베이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